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16일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텍사스의 그레그 아버트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하넨 판사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중단시키는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이민자 500만 명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반군이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략요충지의 중화기 철수를 거부하면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의된 휴전협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줄었지만 교통요충지이며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체베는 친러반군이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17일부터 데발체베에서 중화기를 철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협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반군이 전투를 중단하는 즉시 전선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러반군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데발체베를 반군의 영토로 규정하고 반군은 이 도시를 지켜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정상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휴전감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반군의 저지로 휴전감시단이 데발체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 최고 책임자가 최근 발생한 콥트 기독교인 21명 참수 사건과 관련해 리비아 당국에 정치적 단결을 이루어 극단주의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참수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사회의 리비아 사태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이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구제금융 협의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그리스와 구제금융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일제히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이며 타협과 절충을 강조했습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합의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며칠 안에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룬 데이셀 블룸 유로그룹 의장도 그리스가 지난 금요일까지 구제금융 연장을 요청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가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유로존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을 지원하는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가기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경 통제와 테러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등 테러 소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 테러 대책 회의에 야스이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이 지난달 일본인 두 명을 참수하자 ISIL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16일 지방마을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습니다. 현지 목격자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이날 보르노주에 있는 아스키라 우바마을에 들이닥쳐 주택과 관공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앞서 보코하람은 15일에도 이 마을의 책임자 집에 불을 지른 바 있습니다. 불이 나자 마을 주민들은 노약자를 놔두고 다른 도시로 피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북한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가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으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They would know that if they press forward.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이 COI 보고서 전체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testimony of Mr. Shin Dong-hyuk was a minor element in the testimony.
신동혁 씨 증언은 전체 보고서에서 두 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COI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질문에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외에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faces more than anything else is a question of its own legitimacy. There are two Korean.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은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하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 단합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탈북자 정광일 씨와 이순실 씨는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대사는 1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또 자신들이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 행사가 정부 행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이름으로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고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신동혁 씨는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 번복으로 다른 탈북자들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자신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잊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일부를 밝히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수용소에서의 고문이나 어머니와 형의 처형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 씨는 자신이 태어나 2005년 탈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완전 통제 구역인 14호 수용소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6살 때 어머니 형과 함께 18호 수용소로 이송돼 몇 년간 살다가 다시 14호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번복했습니다. 신 씨는 증언 번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 자살도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앞으로 더 이상 증언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가 입증하면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신 씨는 직접 고통 속에서 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안다며 앞으로 유엔 조사관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자신도 방북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9일 자서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현 시점에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저자인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는 신 씨가 핵심 내용을 번복한 것은 정신적인 외상과 고문, 부끄러움 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하든 씨는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새로운 서문에서 신 씨가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을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일부 얘기를 바꾸고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일부 증언이 번복됐다고 해서 신동혁 씨가 고문당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신 씨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고 이는 의사들의 검증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하든 씨는 신 씨가 앞으로 또 증언을 더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신 씨가 이번에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밝혔지만 유감스럽게도 신 씨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따라서 또 다른 증언 번복을 기대하는 것이 신중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7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51살의 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 통일정책연구소장, 한양대 교수를 거친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입니다.
홍 내정자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 국방, 통일분과 실무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정책연구그룹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소속돼 북한 측 대표단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새 통일부 장관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통일정책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홍 내정자의 이런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리더십의 중요한 중심축인 통일 준비 작업을 사실상 총괄했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홍 내정자가 통일부를 이끌게 돼 대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통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통일부 장관의 교체 배경과 또 한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 등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를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용표 장관 내정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홍용표 장관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데요. 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보 쪽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보수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합리적 보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북관계 관련돼서도 남북 대화에도 일부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작년 2월 12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우리 측 대표단 일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정부의 일부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을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통일 비서관이 1급 자리인데 차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해방 70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 또 올해의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이 이제 총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홍영표 비서관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네. 이 통일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통일부가 그동안 사실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통일부의 역할은 역시 남북관계가 좀 풀려갈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남관계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그 통일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 또 홍영표 내정자의 역할도 키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남관계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요, 이 전례에 비춰볼 때 나이나 경력이 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51세 한국 나이로 51세인데요.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정치인이거나 학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체로 이제 나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젊은 장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이번 홍 내정자의 경력이 남북관계랄지 북한 문제에서 많은 부분 역할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부터 이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무게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성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적극적인 또 남관계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간다면 극복할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계라든지 학계 또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좀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역시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 또 통일부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홍영표 장관 내정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그 해방 70년이고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역할을 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정치적인 역할이랄지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부분 또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장관 교체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인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홍영표 장관 내정자를 어쨌든 올린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에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또 통일부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은 좀 커질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통일정책이랄지 남관계가 급격하게 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측이 얼마만큼 호응해 오느냐 또는 남관계 상황 또 한반도 정세 변화 이런 부분들의 그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 장관의 역할이 그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새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앞에 당면해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 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남관계에서 현재 현안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대통령이 통일 대방론이나 또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측과 협의 속에서 좀 풀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썩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쉬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 또 이 새 장관과 함께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네.
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이제 그 부분은 뭐 핵 문제가 얼마만큼 잘 풀려가느냐 또 북한이 얼마만큼 남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남관계가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 당국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장기적으로 남관계는 풀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꼭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르 마르글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지난 5일 있었던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측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여 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와 관련해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해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인 19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측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뭐 7.4 공동 성명을 비롯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1.15 및 14 선언 등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통일준비 과정에선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현실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막연한 대화보단 합리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준비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을 또 우리의 의지를 뭐 지속적으로 저쪽에 밝힘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를 한다랄까, 그죠? 만약에 또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또 하는 우리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채택됐으며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이 한국 측에 구조돼 북측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과 선원 2명이 한국 국적의 화물선에 구조돼 한국 해양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3일 함경북도 라선항을 출항했다가 엔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조된 북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을 인계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어제 판문점 연락 통로를 거쳐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9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섬유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의 임금 인상 요인이 개성공단에는 득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한국에서 개성공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을 지금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국 정부와 공단 입주 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 5%로 돼 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유창근 부회장은 북한 측에서 바뀐 임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이제 북쪽에도 제시를 했고 그 반응이 이제 북쪽에서 뭐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한국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 간의 의견 교환을 거친 뒤에 시행 세칙이 확정되는 만큼 북측의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하고 접경 지역의 북한 근로자들이 그 공단에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중국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임금이 보통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수준이 돼요. 개성공단은 지금 한 170불 정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쪽에서는 그걸 비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성공단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중 접경 지역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갑작스런 임금 인상 가능성을 공단 입주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관영매체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무려 310개의 올해 공동구호를 소개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들 구호가 역설적으로 열악한 경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구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온실남세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라. 보소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여 우리나라를 보소세의 나라로 만들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310개의 공동구호들에 대해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말과 행동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명령을 발표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의 BBC 방송은 공동구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며 경제와 식량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는 이 방송에 구호들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의 일부 특권층만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다른 지역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북한의 현실을 공동구호들이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경제 관련 주요 구호들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안정적인 전력 등 국가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구호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진지한 어조로 밝히는 게 서방 세계엔 오히려 웃음거리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em actually reflect North Korea's very real concerns about a lack of production.
로이터통신은 북한 정부가 열악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수십 년 동안 약속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 전력난, 국제 고립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북한 정부가 체제 유지 수단으로 구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인용해 주민들은 정부의 구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호들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꿔서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에 나온 대표적인 구호인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는 저희나 웃으며 가지 왜 우리까지 가자고 하나로 바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인 이민복 씨는 이 통신에 북한 주민들은 구호의 홍수 속에서 충성에 대한 맹세로 구호들을 외워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씨는 13일 VOA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틀릴 수가 없고요. 우선 너무 이제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뭐 반세기 이상 그걸 지켜봤고 결과는 더 거꾸로 서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배급을 받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저절로 지금 암수장에서 다 사는 판인데, 그런 전제에서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먹힐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공동구호가 현대 세계와 거리가 너무 멀다며 오히려 풍자적 소재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시사주간지 타임 등 일부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아예 버섯국가로 만들자로 쓰면서 구호가 국제사회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USA Today 등 일부 언론들은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구호들이 코미디 소재로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untry of mushrooms. What kind of mushrooms?
Let the strong wind of fish farming blow across the country.
미국 ABC 방송은 9가지 구호들을 선정해 김정은 정권과 미 NBA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가운데 누가 한 말인지를 알아맞혀보라는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구호들이 서방 세계엔 완전히 외계적으로 보인다며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에서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구호들을 적극 사용하지만 북한처럼 정부가 뻔뻔하게 개인의 행동 변화와 복종을 주입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는 북한의 구호대로라면 이미 2012년에 강성대국이 됐었어야 했다며 정치구호가 의식이 깨인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협정 발효 사흘째를 맞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 유엔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 정부의 담화를 개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루어진 휴전협정이 지난 15일 0시를 기해서 발효됐지만 전략 요충지인 네발체베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휴전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 15일 이후에 교전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발체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발체베는 동부 도네츠크 주에 있는 마을로 현재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자신들이 이곳을 완전하게 포위했다면서 정부군 측에 무기를 버리고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정부군하고 반군 모두 교전을 중단하고 중화기를 철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협정에 따라 17일 0시를 기해서 양측 모두 중화기 철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네. 양측 모두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고 있다면서 먼저 중화기를 철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스텔마트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관영 텔레비전에 나와서 반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즉시 중화기를 철수하겠지만 반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푸실린 반군 대변인은 오히려 네발체베에 있는 정부군이 계속 반군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발체베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네. 도네츠크 반군 세력은 이미 앞서서 자치공화국을 수립한다고 선포했었고요. 네발체베도 다시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에 따라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휴전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네발체베에서 정부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군은 물러날 이유가 없고 네발체베를 완전하게 포위했다는 반군 주장에 대해서도 보급로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네발체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속 감시위원들이 네발체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들도 16일 전화통화를 하고 휴전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 감시위원들이 네발체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군 공격이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반군이 휴전협정 발표 뒤에도 129회나 협정을 위반한 공격을 했다면서 반군과 러시아 병력은 즉각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서요. 유엔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네요.
네, 이집트가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이 ISIL이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자국 소수 종파인 콥트 기독교도 21명을 참수하는 장면을 공개하자 이집트 공군이 16일 리비아 내 ISIL 거점에 공습을 가했고요. 17일에 다시 두 번째 공습을 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프랑 이집트 대통령은 ISIL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었는데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내 ISIL 소탕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집트의 공습으로 리비아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 전한 내용인데요. 리비아 동북부 해안도시 데르나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한 7명이 숨졌다는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이집트 정부는 ISIL 무기고와 훈련시설마를 정밀하게 타격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또 공습으로 ISIL 대원 6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리비아 정부도 자국에 대한 이집트의 공습을 거세게 비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마르 알하시 리비아 총리는 이번 공습이 리비아 주권을 침해한 테러 행위이자 최악의 침략이라면서 이 방송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진 세력들이 별도로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면서 현재 정부와 의회가 각각 두 개씩 나와 있는 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ISIL이 리비아 동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은 유엔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가요?
네, 이 리비아에 개입하려면 리비아 국민과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엔이 지지하는 연합군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네.
한편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도 안보리와 ISIL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도착했는데요. 쇼크리 외무장관은 ISIL 대응을 위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ISIL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미군 주도의 ISIL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사 책임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응 성과와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이민 개혁 관련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앤드류 해넌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서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26개 주정부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해넌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 주정부의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 충분히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넌 판사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넌 판사의 결정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유효한데요. 텍사스 주에 비슷한 소송을 낸 나머지 주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의회 공화당이 그동안 이민개혁에 반대를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하게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화당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에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폐쇄 사태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이 행정명령에 반대해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 어떤 건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에 나온 행정명령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이 첫 임기 때부터 이민 개혁 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을 했었는데 이 공화당 반대로 번번이 처리되지가 않자 대통령 직권입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이민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네.
내용은 범죄같이 문제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500만 명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이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또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이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 이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 이민을 기대해온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또 불법 이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측에서는 이 행정명령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고 했는데 찬성하는 주도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12개 주정부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시 등 33개 시정부가 요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불체자들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함으로써 세수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인들이 어떤 나라를 이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대외 인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러시아를 최대 적으로 꼽은 응답이 전체 18%로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가 최대 적국으로 꼽혔다니까 뭐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네. 갤럽이 이번 조사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민들의 호감도가 이 냉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네.
냉전 직후인 1991년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이 3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비우호적인 여론이 70%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외교 관계는 물론 러시아에 대한 미국민들의 생각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이런 여론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 다음으로 적으로 꼽힌 나라는 어딘가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가 북한을 적국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어떤 나라 꼽혔습니까?
뭐 역시 중국이 3위로 꼽혔는데요. 이 중국을 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전년도에 20%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을 적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9%인데 과거에는 32%였으니까 무려 23%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네.
아마도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이 이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아시아 지역 소식인데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요,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기존 담화를 계승할 거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를 비롯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전후 70년 담화도 이런 기존 담화를 전제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과거 정부 담화의 핵심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말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같은 핵심 표현을 그대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침략 정책에 피해를 본 나라들은 일본 정부 강요들이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1급 전범들이 위패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강요들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건 자유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다가 서쪽 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는데요. 북부 산간 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로 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고 중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26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17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황해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청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흐리겠는데요.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결은 1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1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먼저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한 조사 결과 탈북민들의 70%가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 쓰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디오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세계뉴스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 추진 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